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입살롬 김성우 목사입니다. 강단에 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비비크림은 오늘 발랐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안 발라가지고 아유, 발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딱 5년 전 이맘때쯤 담임 목사님께 분별 없이 말한다며 말 금지로 질의를 받고 이후에 이제 입살롬이라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많은 날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죽이고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입살롬이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입샬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를 하고 오늘까지 수많은 나눔을 읽으며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성도님들의 수많은 화답을 보며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침삼킬 틈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담임 목사님의 간증과 에스겔 말씀이 그리고 우리들 교회 수많은 나눔과 간증들이 많이 생각났었고 그로 인해 다시 어그러진 무릎에 힘을 얻어 조금씩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동시에 세 명의 여자를 만났을 때 저희 권찰이 늘 저에게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변하지 않아, 당신은 또 그럴 거야 하며 말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권찰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한다고 목장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악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에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입술이 부정하여 아무 소망이 없던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모든 것이 망한 자였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공동체의 손과 발이 가는 수많은 수고로 많은 날이 지나 제 속에도 조금씩 구원의 소망이 싹이 자라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저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거다, 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하는 그곳에 흑암과 고난이 있고 울부짖음과 빛은 가리워 어두운 아무 소망이 없는 저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아직 씨앗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 그루터기에 다시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그 그루터기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의 우시아 왕이 죽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혹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지내다가 내 삶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거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극한의 경험들을 할 때 혹은 내 거짓말이 전부 드러나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수치스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침 삼키는 것조차 힘이 들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으며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하며 환경 너머에 계시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오늘 보면 첫 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때입니다. 저 역시 이런 때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허름한 곳에 들어갔을 때, 술 취한 아버지의 폭력과 욕설로 하루하루 지옥을 경험하던 때,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결국 집을 나가던 그때, 죽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던 때,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어 사업을 했다가 딱 1년 만에 쫄딱 망하게 되어 빚더미에 앉았을 때, 공황장애로 경부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멈춰 세워놓고 식은땀을 흘리며 몇십 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때, 세 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나의 모든 거짓과 수치가 드러나 삼자 대면을 했을 때,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평범하게 흐르던 시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하던 감정들과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며 평범하게 살았다면 결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죽음과 죽음 너머의 삶과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무언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입니다. 평범하게 사역을 하고 일상을 보내던 저에게 바로 이런 때가 2주 전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주 전 월요일 책상에 앉아서 큐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넘어 사람이 자신을 경찰이라 소개하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을 안 가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난동을 피울 정도면 크게 다치지는 않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바꿔달라 하고 아버지에게, 안 가신다는 아버지에게 계속적으로 병원에 가라 설득을 했습니다. 안 가신다는 아버지를 설득해 결국 병원에 입원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저 역시 급하게 집을 나와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대전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는 사고 현장 근처 항외과에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갔더니 옷은 전부 뜯어져 있었고 녹수자 같은 몰골에 이 팔과 다리에는 다 이제 멍투성인 거예요. 상처투성이고 발이 골절이 되어서 발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입원한 병원이 항외과라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계셨기에 서울로 제가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옮기고자 했는데 절대 안 간다고 또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또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제 아버지를 옮기려고 이제 조금 움직였는데 몇 발자국만 이제 움직여도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이제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도저히 이제 차를 탈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를 모셔 올라가기 위해서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건찰과 함께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주 말씀에 누가 이 큰 돌을 우리를 위해 굴려주리오 하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세 여자가 무덤을 향했다고 했는데 저도 대전으로 내려갈 때 정말 이 여인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이 큰 돌을 굴려주리오 고민하며 대전으로 이제 내려가서 병실에 들어가니 침대 위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없고 그 주 설교 말씀처럼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괜찮아지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침대 위엔 아버지의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옷가지가 놓여 있었던 것처럼 순간 든 생각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셨나 였지만 이후 아버지에게 어디냐 전화를 걸어 물으니 늘 술을 마시러 가는 장소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걸어도 비명을 지르던 아버지는 두 팔로 기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그곳에 제가 가니 병실과 진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미 아버지의 옷과 신발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고 그런 아버지를 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사설 구급차를 돌려보내고 그냥 아버지를 버려두고 오고 싶었지만 내려갈 때 묵상했던 시편 119편 말씀이 생각나고 그 119편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종을 후대해 달라며 기도하고 아버지를 다시 제 차에 옮겨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향하던 차 안에서 그 주 말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평범하게 흐르던 저의 일상에 또 다른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한 걸음도 못 걸으신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처럼 무거웠고 그런 아버지를 가까스레 휠체어에 태워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받으려고 이제 휠체어를 태워서 이동을 하는데 그 휠체어에서 또 아버지가 오줌을 싸신 거예요. 멘붕에 빠졌습니다. 오줌을 싸셨으니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벗기려 이제 갈아입히려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면 또 아프다고 난리를 치시고 이후에도 계속 옷에 그런 실수를 잡게 하시고 병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오줌을 싸셔서 옷과 침대 시트가 다 젖어 악취는 기본이었고 병원에서 욕설과 고성은 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십니다. 늘 고함을 지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늘 고함을 지르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명령조나 단답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면 아프다고 난리를 치시고 다 젖은 옷을 그 악취나는 옷을 벗기고 속옷을 사러 이리저리 헤매고 또 병동에서 난리를 치시니 결국 처음 간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두 번째 병원에 가서도 처음부터 시작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가는 곳마다 골절된 곳을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은 채 받기도 전에 또 쫓겨나고 또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CT 계속 찍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비명을 지르신 아버지를 모시며 수많은 검사를 받고 또 쫓겨나고 또 병실에서 소동을 피우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며 난동을 피우시기에 수시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경고를 받고 또 옮기고 결국 다섯 번째 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 가까스레 입원을 받아주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모시며 가는 것이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이때 우리들 교회 우리 집사님들의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이 학교 저 학교 옮겨다니며 선생님들에게 빌고 또 빌었던 우리들 교회 집사님들의 간증이 생각났고 저 역시 의사 선생님들에게 계속 경고를 받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뿐인 누나에게 전화를 거니 누나는 남이섬에 가족과 함께 2박 3일 놀러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그 순간 던져버리고 싶은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만 흐르게 느껴지는 그때 바로 그때가 나의 우시아 왕이 죽던 때이며 바로 그때가 나의 구원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또한 바로 이때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나눔 질문 드립니다. 52년간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평화롭고 부유하게 나라를 통치하던 나의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까? 나는 이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성전에 가득한 우리는 이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평범하면 일상이 깨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우시아 왕이 죽던 그때가 바로 나와 내 가족과 내 백성의 구원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에게 특별한 사명이 다시 주어지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어디를 봅니까? 1절 말씀에 높이 들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한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환상과 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 시선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닌 정말로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 시선을 향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선을 향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 죄의 고백이 있는 곳에 내가 임한다 약속하셨듯이 죄의 고백과 정말 그 말씀이 있는 예배와 목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곳에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고통의 순간에 하루라도 큐티하지 않고 하루라도 말씀이 없었으면 결코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 설교를 우리 목사님께서 행정하시는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빼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아버지 때문에 바쁘니까 근데 제가 목사님 제가 말씀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다고 그냥 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주일 설교를 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십자가 지려고 결심했는데 주님은 저를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목장에 수많은 스랍들 수많은 천사들이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고백과 간증을 하며 이 모든 영광을 자기 얼굴을 가리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삶의 이야기에서도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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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와 목장에 이곳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바로 이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나의 시선과 나의 눈을 이곳으로 향하고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베다처럼 국내 대신인 오베다처럼 높은 신분인 사람 엘리야처럼 초소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사르밧 과부같이 연약한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함께 모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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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길러놓고 거룩을 외치며 화답하는 자의 기도 소리가 있고 먼저 고난당한 집사님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온 천지를 요동시키는 바로 이곳 문지방을 넘어서 이곳으로 들어가야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수많은 나눔과 간증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 우리는 나아가야만 이곳에서 우리는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이때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는 바르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행복이 아닌 거룩을 위해 거룩하다 화답하는 수많은 음성을 들을 때 이 기가 막힌 때를 살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 문지방을 넘어 예배로 목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문지방이 참 낮아서 나중에 아버지가 늘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앉아있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수많은 목장을 탐방해도 전혀 어색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 문지방을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나눔 질문드립니다. 말도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내 시선과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에서 문지방을 넘어 예배를, 이 예배, 채플로, 현관에서 문지방을 넘어 목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말씀과 죄의 고백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사건에서 내 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와 목장에서 화답하는 수많은 슬픔과 간증과 아픔과 살아난 적용을 들을 때 결코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내가 문지방을 넘어 나아갔을 때, 주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향했을 때, 그때에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곳에서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은 망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망하게 되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후 완전히 파괴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저 역시 예배와 말씀이 없었다면 이 환경에서 아버지 탓, 환경 탓, 그리고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지난주일 말씀에, 지지난주 주일 말씀에 사르밧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아들이 죽은 그 현장에서 말씀인 엘리야를 보았을 때, 과부가 어찌하여 내 죄가 생각나게 하나이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엘리야가 완전히 죽은,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아들의 시체를 자기의 처소와 침상으로 누이며 이제 그 살에 살을 맞닿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도무지 이 냄새나고 시체 같은 아버지를 내 처소와 내 침상에 누이는 것을 결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목장 공동체에서 나눌 때 정말 나는 이 아버지를 섬길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오바댜가 말씀인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의로운 오바댜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하며 자기 죄를, 죄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와 말씀 앞에서만 우리는 내 죄를 볼 수가 있고, 이 내 죄에 직면한, 정말 이 죄에 직면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의로운 줄 알았던 나로 인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사람까지 내가 죽였구나, 정말 큰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아버지의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저는 아버지에게 할 도리를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망쳐놓았다 생각되는 20대에는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하루에 2만 원씩 드리며 병원비와 생활비, 살아가는 데 모든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에, 돈을 드리는 것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저에게 받은 그 돈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 두 갑씩 피우고, 아버지가 이 담배를 피우실 때는 한 번 이렇게 딱 빨고 버리세요. 아들이 재벌인 줄 압니다. 두 갑씩 피우세요. 그리고 술을 늘 하루에 막걸리를 세 병씩 마셨다 하더라고요. 노숙자와 다름없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시고 끝없는 외로움과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음에 저는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아버지의 삶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돈만 드리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고 가끔 내려가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돈으로 아버지를 컨트롤해서 교회에 나가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면엔 냄새나고 시체 같은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 싫은 마음이 깔려 있었고 구원보다는 저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저의 악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인 채 살아봤습니다.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구원의 값을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싫어하는 자인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고백을 정말 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이 고백을 부정한 제 입술에서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기적인 이런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며 돈이 없다고 핑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함에도 무단횡단을 하게 하셔서 당하셨기에 병원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다 감당하게 하셨고 이번 사고를 통해 아버지의 모든 숨은 질병들을 고치시는데 저에게 값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아버지를 모셔오지도 않았고 또 모셔올 생각도 없었고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 떠들어대면서도 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아마 죽을 때까지만 돈만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저의 아버지를 형제도, 가족도, 자식도, 심지어 아내까지도 포기하고 버린 저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가 이 힘든 백성에게, 심판받아 아파하는 내 백성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탄식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며 내 죄가 보일 때 그리고 정말로 이 내 죄 이런 죄인을 값없이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내 죄로 인해 탄식하고 무너진 삶 속에서 내 죄가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목소리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힘든 아버지를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오늘도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계선교를 한다며 떠들어대면서도 아버지만큼은 근처로 모셔올 수 없다고 목장에서 지체들과의 나눔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왔었습니다. 음란과 거짓과 교만으로 지옥에 가도 마땅한 저에게 내 죄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든 세월들을 보내왔을 때 제단에 핀 수치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덤으로 주신 인생임을 늘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부르심에는 무관심한 저였습니다. 도저히 적용할 수도 없고 도저히 주님을 위해 갈 수도 없는 저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이 죽는 사건을 통해 저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고 힘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위한 일, 즉 주님을 위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저 힘든 가족에게, 저 힘든 사람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탄식하시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목소리에 순종하여 나는 오늘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힘든 내 남편, 정말 버리고 싶은 내 가족, 힘든 내 자녀를 고르고 고르고 또 골라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셨는데 나는 외면한 채 주님의 목소리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통해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가고 있지만 지금도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았음에 감사한 것도 잠시뿐 서울의료원에서도 퇴원 경고를 몇 번 받았고 강제 퇴원 경고를 계속 받아 결국 예상한 것보다 빨리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정을 해보았지만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엊그제 목요일 이제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퇴원하는 그때도 한 걸음도 퇴원이 되었는데도 한 걸음도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프고 이게 살짝만 건드려도 비명을 지르시고 무릎이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보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뭐 뼈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근데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시고 병원에서는 빨리 태어나라 독촉을 하시고, 그런 아버지를 위해 퇴원을 해야 해서 병원복을 갈아입히고 집에서 깨끗이 빠른 새 옷을 입혔는데 또 그 새 옷에 오줌을 싸신 거예요. 오줌을 싸면 이제 본인이 당황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평안하십니다. 제가 당황해요. 제가 싼 것도 아닌데 누가 싼 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병원에서는 빨리 나가라 그러고 서류를 떼라 그러고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공황장애가 있는 제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조절하지 못하시기에 기저귀를 채워드렸고, 그 기저귀를 매일 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휠체어를 태우는데 또 이제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이렇게 기저귀를 벗기고 소변통을 준 그때 다 또 싸버리신 거예요. 무릎이 아파 죽겠다며 비명을 지르는 육중한 아버지를 옮기고 짐을 싸고 또 새로운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심전도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좁은 입원실에 들어간 첫날, 여섯 번째 병원이에요. 첫날 밤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시고 간호사들에게 고함을 지르시고 하셔서 여섯 번째 병원에 들어간 첫날 또 강제 퇴원 경고를 받았습니다. 첫날에 그 앞에 할아버지 두 분, 아버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누워 계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화나니까 불 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 끄시고 TV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아버지가 줄여 하니까 이렇게 막 줄이시고 더 하니까 또 줄이시고 결국 끄시더라고. 그 할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 우리는 원래 끄고 산다고 항상 키고 사셨거든요. 근데 어제 아버지는 지금 5일째 식사를 하지 못하십니다. 먹기 싫다고 죽고 싶다고만 하십니다. 대동맥 박리와 심근경색, 신장투석 직전과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이며 다리에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시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며 대소변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전도가 심장마비와 너무 유사하여서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라 또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어제 토요일에도 병원에서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신다는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또 1층에 내려가서 집에 가겠다고 또 소동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와야겠다, 보호자가 아버지를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병원 담당 원무과장님은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태어나라고 하시길래 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무릎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아버지는 이 짐을 혼자서 다 싸셨더라고요. 다 싸셔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려 했냐? 아버지는 집에 간다고, 계속 집에 간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집이 없다고. 대전 집도 이제 없다고. 도대체 집이 어디냐고. 아버지는 계속 집에 간다 말씀하십니다. 반겨줄 아내도, 반겨줄 자녀도,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것도 없는, 갈 곳도 머물 곳도 없으신 아버지는 계속 집에 가신다 하십니다. 걷지도 못하시고 몸으로 넘어지며 기어서 계속 집으로 가신다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에게 집이 없다 화를 내면 저를 보고 그냥 웃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이 나오는 하루하루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대답하십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10분의 1이 남은 그것조차 무너져 황폐해질 때까지라 답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한 상태입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는 머리를 굉장히 크게 다치셔서 뇌 수술을 크게 하셔서 생사를 헤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머리까지 검사를 받으며 아버지가 교통사고 현장을 제가 몰랐는데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다 사고를 당했냐 하니까 1톤 트럭에 부딪혀 거의 1미터를 날아가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도 어지럽고 얼굴에 상처도 많아 내 사진을 찍었는데 내 사진을 찍은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전두엽이 다 망가져 있다고. 이번 교통사고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에 망가져 있었다고. 30년 훌쩍 지난 그 30몇 년 전에 뇌 수술을 했을 때 정말 그때 생사를 오간다고 의사쌤이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엄마가 거의 집에 안 계시고 아버지 병간호로 하셨는데 그때 이 뇌가 망가졌던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전두엽이 폭력과 폭언, 폭행을 컨트롤하는 부분이라고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데 인지를 컨트롤하고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루하루 지옥 같은 폭행과 폭력,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던 아버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망가져서, 모든 것이 망가져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난 어머니가 조금은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부터 온몸의 모든 것이 망가져 황폐해진 아버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에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남은 그 10분의 1조차도 황폐해져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구루터기는 남아있어 거룩한 씨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야 2만 원을 드린다고 교회를 가라고 주일 아침에 전화를 드리고 끝나고 교회를 다녀온 곳을 체크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대답을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물으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 한 번은 교회를 다녀왔냐 물으니 갔다 왔대요. 무슨 말씀을 들었냐 그러니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대답을 하면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갔다 오셨죠? 그러니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활주일 날은 다녀왔냐 물으니 아버지가 갔다 왔다 그래요. 가서 뭐 했냐 하니 술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술 먹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성찬식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뭐 들었냐 목사님 이제 물으니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제가 물으니 아버지께서 도마는 보고 믿었고 바울은 안 보고 믿었는데 안 보고 믿은 바울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냐. 아버지는 안 보고도 믿는다고 대답하셔서 제가 아버지가 도마보다 더 복되다 말해드리며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쫓겨나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할 때 차 안에서 아버지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오늘 밤 갑자기 예수님 앞에 서실 수 있는데 그때는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 앞에 설 텐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실 때 아버지는 천국에 갈 수 있냐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힘들게 사셨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거냐 물으니 믿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냐 물으니 부활을 믿는다고 누구를 믿냐 물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뛰어난 머리도 잘생긴 얼굴도 이쁜 아내도 쌓아올린 모든 재산과 건강 경제적인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무너졌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담배도 술도 일주일째 하지 않은 아버지는 갈수록 잘생겨지고 계십니다. 이번에서 꼼짝할 수 없기에 머리맡에 라디오에선 하루 종일 극동방송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도님들의 수많은 댓글을 읽으며 수많은 화답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원에서 또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준다는 수많은 응원의 글로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구나 함께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은혜로 어제 저녁, 바로 어제 저녁이에요. 5일 만에 처음으로 밥을 한 숟갈도 먹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밥을 한 그릇 다 드셨습니다. 남은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 씨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강제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십자가를 강제로 질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 이 씨를 자라게 할고 탄식하시는 그 목소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 귓가에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적용하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돌 천사를 보내시고 오베다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인 저를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우시아 왕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구원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아버지를 뵌 것보다 요즘 더 많이 뵙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뵈면 매일 거제도 바닷가에서 수영하던 이야기, 잠수에서 작살로 물고기를 잡던 이야기, 누나가 피아노 치던 이야기, 엄마와 진달래꽃을 구경하러 갔던 이야기, 자신이 잘생겨서 여자들이 수많은 여자들에게 구애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잘생기긴 하셨어요. 할머니가 늘 새벽 기도를 갔던 이야기, 초점은 흐려져 가고 있지만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아버지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르게 번역하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입니다.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 다시 싹이 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씨앗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의 종같이 붉은 죄를 핀 수추로 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손과 발이 가는 조경을 통해 그 씨가 자라는 구원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씨에 눈물과 기도와 섬김과 애통과 물질과 나의 시간의 양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사람에게 보내기에 너무 힘든 백성들에게 보내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탄식하십니다. 그 탄식 소리에 그 목소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내 식구 거룩한 씨 정말 힘든 내 남편 내 자녀에게 거룩한 씨 남은 구루터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이 무너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십니다. 힘든 그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아직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그 그루터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우시아 왕이 죽는 사건을 허락하시며 기가 막힌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죄를 보여주십니다. 망한 나에게 은혜로 용서함을 주시며 당신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무도 가기 싫은 그곳 원수 같은 저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해버린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저들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목소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에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곳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탄식하는 목소리에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사하여 살아난 제가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그 사람에게 걸어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힘을 달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며 힘든 내 목장과 내 목원 식구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10분의 1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10분의 1조차도 황폐해졌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흑암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고만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남은 씨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싹을 트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하늘 보좌에 앉은 수많은 천사들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어 정말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들으러 구원의 현장으로 이제 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에 그 물음에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붙들고 이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능력이 그렇게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교회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십자가를 이제 우리들 교회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 세미나, 목욕탕 세미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에 이 능력의 말씀, 살아난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데 많은 사단의 방해와 하나님 많은 조롱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방해와 사단의 계계를 꺾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부엉 주홍같이 붉은 피가 극명히 드러나는 목욕탕 세미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며 준비하는 모든 또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